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발병 원인은 백신 미접종 때문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민의 25%가 여전히 백신을 맞고 있지 않다며 이들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미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50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말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공받게 될 신종 코로나 백신 수량이 당초 기대보다 2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시리소 모에티 WHO 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수급량 감소는 부유한 선진국들이 백신 추가 접종 계획에 잇따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에티 국장은 미국에서 지난 3월 이후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백신의 3배에 가까운 수량의 백신이 폐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백신 10억 회분 제공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1억 2천만 회분을 전달했다며 각국이 백신 형평성을 중시한다면 세계적 대유행은 더 빨리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합니다. 한편 WHO에 앞서 국제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 계획인 코백스도 8일 올해 말까지 수급받을 백신 양은 14억 회분으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5억 회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통제를 10일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나이트클럽 출입에 부과했던 백신 접종 여권 제시 방침도 이날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지금까지 5,800만 국민의 73%가 완전 접종을 마쳤고 이 가운데 96%는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정도로 재확진율은 0.7%에 불과하다며 현재 정부가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덴마크 보건장관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다시 사회적 통제를 재적용할 방침이라고 점도 분명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위생조치와 확진자 격리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90분에 걸친 통화에서 양국의 이해가 부합하는 분야와 서로의 이익과 가치, 관점이 상충되는 분야에 대해 폭넓은 전략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로 기후변화와 북한 핵 문제 등을 꼽으면서 백악관은 여전히 양측이 이 문제들에 대해 상호 공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정책은 양국 국민 간 기본적인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에게 인권과 무역, 기타 문제와 관련한 대중국 압박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이들 분야에서 국제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간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과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9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프간은 경제적 붕괴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우리의 의무는 고통받는 아프간 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이라며 수백만 명이 아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레반과의 대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아프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프간이 또다시 테러의 중심지가 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중국의 전쟁 영웅 총나라의 전사 관우 아시죠? 중국 후베이성 남쪽에 자리한 역사 도시 징저우가 더 많은 관광객을 부르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6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관우상이라는 선정과 함께 한 박물관 건물 위에 거대한 관우 청동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58m입니다. 무게는 1200톤이고요. 갑옷에 투구, 언월도를 들고 도시를 내려다보시 서 있는 그 위용을 자랑한 청동 관우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엄청난 비용과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관우상에는 주변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물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요. 건설 과정에서도 높이 제한을 어기는 등 문제점이 밝혀져서 관리 감독의 부실 지적과 함께 철퇴 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설에 미화 2,60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철거, 해체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은 머리 부분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지난 5년 동안 관우상으로 벌어들인 관광 수익은 2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 철거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공사에 다시 2,400만 달러를 써야 한답니다. 더 높이, 더 크게를 강조하는 대형 동상 만들기. 중국 공산당 감찰기관은 막대한 세금 낭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중국 도시에서는 지금도 대형 동상 만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영어로 중국 정부의 공식 정보기관이죠. 중국 국가안전부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전 세계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9.11 테러가 11일 20주기를 맞습니다.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 9.11 사건과 그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 북한은 함경남도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흐리거나 가끔 구름 많이 낍니다.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은 평안북도, 자강도, 평남 안주고요.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함경남도 장지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는데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합니다. 일요일인 12일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고 평안도는 새벽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삼전과 풍산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집니다. 자강도 중강이 13도, 함경남북도는 15도에서 16도, 장전원산 19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17도에서 19도 아침 기온이고요. 평양과 구성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삼전의 낮 기온은 15도에 머뭅니다. 장진과 나머지 양강도도 21도 아래, 함북은 26도, 강원도는 27도에서 29도, 서쪽 지역은 자강도가 24도에서 25도, 나머지 대부분은 26도에서 28도 사이고요. 함흥이 29도, 사리원이 2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앞바다 쪽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먼바다 쪽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역시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두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국이 프랑스에서 바다를 통해 넘어오는 난민들을 프랑스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발표하자 프랑스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할 전문가들을 오는 12월 일본에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두 정상이 9일 통화하고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가 미국 쪽 요청으로 성사됐는데요. 약 9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두 나라의 지도자가 통화한 것이 올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정상이 지난 2월에 처음 통화했습니다.
네, 이번 통화를 두고 양쪽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먼저 미국 쪽 논평을 보면요.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성명은 두 지도자가 양국 이익이 갈리거나 합쳐지는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논의는 양국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 일부임을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하게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논의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경제 현안과 기후 변화 그리고 코로나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백악관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을 언급한 구절이 눈에 띄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 성명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이해를 강조했다라며 두 정상은 경쟁이 갈등으로 향하지 않게 할 양국의 책임을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쪽 반응도 봐야죠. 중국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왔음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공세적인 대중국 정책을 겨냥한 거네요.
맞습니다. 시 주석이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양국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이익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대립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두 나라가 전략적인 용기와 통찰력 그리고 정치적인 대담함을 보이고 양국 관계가 가능한 빨리 재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 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최근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무역부터 첨단 기술 유출, 남중국해, 신장 지역 인권 문제, 홍콩 민주화 문제, 사이버 보안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업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압박에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압박한다고 비난합니다. 특히나 인권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 등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반발에도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고삐를 더 조일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전면 철수함으로써 좀 한숨을 돌렸는데요. 이제 여유가 생긴 미국이 앞으로는 중국 견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 백악관 관리는 AP통신에 바이든 대통령이 9일 통화에서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분야에서 미국이 이런 전방위적 압박을 거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기후변화 문제처럼 의견이 또 일치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을 들어가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이 기후변화 문제가 두 나라 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라며 양국의 핵심 관심사가 존중된다면 이 기후변화 부문에서 외교적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중국은 이번 정상 간 통화 외에도 그동안 고위급 대화를 몇 차례 진행하기도 했죠?
네, 지난 7월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에 들어가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고요. 3월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앵커리지에서 중국 고위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네, 결과도 좋아야 할 텐데 하지만 이들 대화에서 별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난민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영국 정부가 이 배를 타고 프랑스에서 자국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바다 위에서 그대로 프랑스로 되돌려 보내는 방안을 승인했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난민들이 프랑스에서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나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난민들이 프랑스에 도착해서 작은 배를 타고 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려는 경우가 최근에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영국 BBC 방송 보도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9월 8일까지 이 작은 배로 영국에 가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14,000명이 넘었고요. 지금까지 작은 배 560척 이상이 난민들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네. 몇 년 전에도 이 두 나라가 난민들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에 도착한 난민들이 이 프랑스와 영국을 이 지하로 연결한 유로 터널을 통해서 영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면서 큰 또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두 나라가 난민들의 그 유로 터널 진입을 막았는데 그러자 난민들이 이제 바다로 아예 눈을 돌린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이 터널이 막히자 이제는 작은 배를 타고 양국 사이에 놓여있는 해협을 건너가려는 건데요. 하지만 영국은 바다 위에서 이들을 막고 다시 프랑스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그럴 경우에는 이게 국제해양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배에 탄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죠?
네, 국제해양법이 규정하기로는 이 바다 위에서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조하도록 했는데요. 영국 정부 조처가 여기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다 위에서 돌려보내지 말고 일단은 구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영국 정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영국 정부 소속 법률 전문가들은 제한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게 합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설상가상으로 영국 정부가 앞서서 프랑스에 제공하기로 했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영국 정부가 어떤 돈을 프랑스에 주기로 했던 모양이죠?
네, 해안 경비를 프랑스가 대폭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이 프랑스 쪽에 7,6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 영국 정부가 이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의 이런 조처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는데요. 이 과연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이 계획을 검토할 국제 전문가들이 파견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뽑은 전문가들이 오는 12월에 해당 방류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갈 것이라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9일 발표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여다볼 예정입니까?
네, 발표된 걸 보면요. 이 방류될 오염수의 상태, 이 방류 과정의 안정성, 그리고 방사능 오염의 효과 등을 이 IAEA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고 일본 측이 밝혔습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들이 파견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걸 두고 이 지역 어민들, 또 중국이나 한국 등 주변 나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국제 전문가들을 불러들여서 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해 달라고 IAEA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검단을 보내달라고 일본 정부가 요청을 했고 IAEA가 이걸 받아들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리비 에브라르 IAEA 사무차장이 이번 주에 일본을 방문해서 해당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전문가들은 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뽑고요.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 쪽 전문가들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최근에 지하에 터널을 파서 오염수를 바다 쪽으로 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이 원전과 맞닿은 해저면에 12m 깊이로 이 콘크리트 터널을 만들어서요. 이 터널에 파이프를 놓고 이 파이프 안으로 오염수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네, 해저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네, 발전소에서 터널을 1km 길이로 팔 예정입니다. 이 지하 터널은 원전 5호기 근처 해안에서부터 파기 시작하는데요. 원전 5호기는 지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발전소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거. 이거 그동안 제기된 반발을 의식한 그런 조처죠?
맞습니다. 인근 지역 어민들은 이 발전소 바로 앞에 오염수를 배출하면은 이 지역 어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발전소에서 좀 더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죠?
맞습니다. 이 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 측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0개에 달하는 지상 탱크의 오염수를 저장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내년 말에 가면 이걸 더 이상 지상에 저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오염수를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늘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포괄적인 연방정부 코로나 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구인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백악관부터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대책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직원 및 민간사업체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부과되는 벌금 인상 등의 포괄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먼저 연방정부 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내용부터 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요 모든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기검사 선택지를 아예 없애고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받도록 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의무화는 그러면 연방정부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이 같은 조치는요. 250만 명에 달하는 연방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수백만 명의 업체 직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연방정부 직원과 계약업체에겐 백신 접종을 위한 시간이 75일 주어질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같이 사업을 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예외 사항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나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예외는 인정되는데요. 백악관은 다만 적합한 이유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은 이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부 말고 민간 분야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의무화 조치 부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관련 사항은 그러면 어느 기관이 담당을 하는 겁니까?
예, 민간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는요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이 임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때에는요 건당 1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 따르면요, 사업장은 전 직원에게 유급 백신 접종 시간도 줘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백신 의무화 접종 대책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업장 100명 이상에 대한 백신 의무화 혹은 매주 정기검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8천만 명에 달합니다.
네, 자 백신 접종 의무화 말고 발표된 또 다른 내용 어떤 거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날 비행기와 기차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에게 매기는 벌금을 두 배로 올린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10일부터 바로 적용되는데요. 이날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승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 차례 위반하면 벌금 500에서 1000달러, 그리고 두 번째 위반에서는 1000에서 3000달러가 부과됩니다.
적지 않네요. 이에 앞서서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그런 벌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마스크 착용 거부 등의 승객 난동 시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와는 별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교통안전청이 부과하는 겁니다.
네. 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월에 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요. 9일 현재 미국 내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명이 넘고 사망자 역시 1,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는 9일 현재 65만 4천 명에 달합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은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상황이 이처럼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대만큼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는 게 바로 바이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9일 오전 현재 1회 접종 비율은 62.7%고,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53.4%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은 참아왔지만,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백신을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코로나 대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개인의 자유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급진적 민주당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 중진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을 설명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용해서 명령, 통제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대책은 다가올 법적 도전의 징후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요, 9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낙태금지법은 헌법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으로 낙태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침해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갈랜드 장관은요, 기자회견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오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에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텍사스주의 이런 방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다른 분야에서 이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갈랜드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 제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법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비난하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 어떤 입장입니까?
네, 법무부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요,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 대변인은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보낸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밝히면서요, 가장 중요한 자유는 생명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는 심장박동이 있는 모든 아이의 생명을 낙태로부터 구하도록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법원이 생명권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텍사스주가 시행에 들어간 낙태금지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짚어보죠.
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의료상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지난 1일부터 벌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낙태금지법을 텍사스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겁니까?
네, 낙태금지법 시행에 따라서요, 텍사스주에선 임신 6주 이후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병원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낙태 여성을 놓은 단체 등도 함께 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두주 정부는요, 불법 낙태를 직접 단속하는 대신에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최대 만 달러까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법무부와 텍사스주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연방대법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의 소송 제기에 맞설 계획임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공석이 된 연방대법원 자리에 보수 인사를 임명해서 현재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7월에 고인 건수가 또다시 1,000만 건을 넘어섰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8일 발표한 지난 7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달의 구인 건수는 한달 전보다 74만 9천 건더 늘어난 약 1,09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건수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시장에서 나온 전망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CNBC 방송은 금융 데이터 업체인 팩트셋이 7월 구인 건수를 990만 건으로 전망했다면서 실제 발표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그 노동자를 구하는 구인 건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달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발표된 건수는 지난 2000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 자, 어느 분야에서 특히 이 노동자를 구하고 있을까요? 구인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딥니까?
네,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에서 29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융과 보험 분야에선 1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고요. 이 외에도 숙박과 식품 서비스 분야 역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50명에서 249명 사이의 중견 기업에서는요, 일자리가 많이 생겼고요. 5,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반대로 구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구인 건수가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요, 실업자 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실업자 수와 비교하면요,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자료에 따르면요, 7월 현재 실업자 수는 8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보다 200만 개나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자,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네, 먼저 보육시설 부족과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관대한 실업수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것을 제한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자, 노동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현재 보이는 구인난은요, 9월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먼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됐고, 그리고 9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대면 강의를 진행해 자녀들을 돌보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만, 현재 확산하고 있는 델타형 변이로 인해서 일부 노동자가 시장으로 나오기를 꺼리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노동부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9월 첫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앞선 주보다 3만 5천 건 줄어든 3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에 청구 건수가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였는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겁니다. 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정도였던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2인자가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소문이 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부 둥징웨이 부부장이 지난 2월에 딸과 함께 홍콩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역시 이 소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국가안전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 정부 산하 공식 정보기관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내외 정보는 물론 군사정보, 방첩, 공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정보기능을 총괄합니다. 국가안전부는 공식적으로 국가안전과 방첩활동을 영도 관리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조국 통일의 대업을 보위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안전부 외에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234부, 총정치부 연락부, 그리고 총정치부 보위부 등이 군사 관련 첩보 방첩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외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대외연락부, 그리고 정부의 공공안전부 등도 업무와 관련된 정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국공 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국민당 정보기관들에 대항해 공산당 안에 중앙사회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앙사회부는 국공 내전 승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전이 끝난 뒤 중앙사회부는 중앙조사부로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문화혁명 기간엔 중앙조사부가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혁이 끝난 뒤 중앙조사부는 재건됐고, 중국은 1983년 중앙조사부와 공안부 방첩조직, 그리고 군 총참모부 일부 조직을 흡수해 국가안전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안전부 출범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대외개방이 급속하게 전개되자 새로운 환경에 따라 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Chinese government directly supports the extensive cyber spy team. Mandiant says the group it calls APT1 has stolen.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기관으로 평가받습니다. 규모 면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그간 국가안전부는 미국과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획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중국이 1990년대 말부터 적극적인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하면서 해외정보활동 부서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정보화가 가속되면서 컴퓨터,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 감시, 검열을 위한 조직도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국가안전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과 경악 속으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작됐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도 지난달 말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테러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미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테러 공격이었던 9.11 사건과 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악몽의 날.
2001년 9월 11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가을의 초입에 들어간 뉴욕의 하늘은 매우 청명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은 뉴욕 시민들은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면서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상징 세계무역센터 건물도 여느 날처럼 위용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11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두 동이 나란히 서 있어서 흔히 쌍둥이 빌딩, 트윈 타워라고 불리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46분,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쌍둥이 빌딩 중 하나인 북쪽 건물 상층부를 들이받았습니다. 비행기가 건물을 들이받는 비현실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7분 후 또 다른 비행기 한 대가 이번에는 남쪽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9시 37분에 또 다른 비행기 한 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근교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 국방부 청사에 돌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쌍둥이 건물 중 남쪽 건물이 공격을 당한 지 1시간도 채 못 돼서 9시 50분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시 3분에는 또 다른 여객기 한 대가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생크스빌 들판에 추락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10시 28분, 제일 먼저 테러를 당한 북쪽 건물도 핵폭탄급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약 2시간 사이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이 충격적인 사건에 미국은 공포와 충격,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객기 공중 납치와 무고한 희생.
테러범들이 사용한 수법은 민간 여객기를 공중에서 납치해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공격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세계무역센터의 두 건물을 공격하는 데 이용한 여객기는 아메리칸 항공 11편과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으로 두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테러범들까지 150여 명이 전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국방부 청사에 돌진한 여객기는 아메리칸 항공 77편으로 역시 탑승자 6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 들판에 추락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도 테러범 포함해서 탑승자 44명이 모두 사망했는데요. 당시 테러범들은 캘리포니아로 향하던 여객기를 공중 납치해서 워싱턴 DC로 기수를 돌렸지만 탑승객들이 테러범들과 사투를 벌이며 저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는 여객기 4대의 탑승객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희생은 거대한 고층 건물 안과 그 일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무너지는 건물과 함께 목숨을 잃은 사람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참혹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투입됐다 순직한 수많은 소방관들과 경찰들, 여객기 희생자들을 포함해서 약 3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선포.
당시 미국은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1월에 백악관에 입성한 부시 대통령은 취임 불과 9개월도 채 안 돼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안보 도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Good evening. Today, our fellow citizens, our way of life, our very freedom came under attack.
침통하지만 차분하고 결연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선 부시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악을 보았다면서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The search is underway for those who are behind these evil acts. We will make no distinction between the terrorists who committed these acts and those who harbor them.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테러를 감행한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자들도 구분하지 않고 응징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알카이다와 탈레반.
미국은 9.11 테러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를 지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미군 기지와 미국 대사관, 미군 함정 등에 대한 테러 공격을 자행해왔습니다. 테러범들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여객기 넉 대에 나눠 탔던 테러범들은 모두 19명으로 그 가운데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테러범의 다수는 아프간 등지에서 알카에다가 운영한 군사 캠프에서 훈련을 받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탈레반의 주모자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정권은 빈 라덴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으며 또 빈 라덴을 미국에 넘기는 건 이슬람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 발생 약 한 달 후인 10월 7일 영국과 독일, 호주 등의 지원을 받아서 아프간에 대한 군사 행동을 단행합니다. 동맹군의 목표는 오사마 빈 라덴 체포와 테러 세력의 거점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침공 두 달 만인 12월에 탈레반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은 파키스탄 등지로 도주해버렸고 오사마 빈 라덴 역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아프간 전쟁 10년 만인 2011년에 파키스탄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사살됐습니다.
9.11 테러가 남긴 것들.
9.11 테러 발생 1년 후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안보를 제1의 목적으로 두고 테러로 인한 공격으로부터 재난재해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안전과 치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11 테러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공안전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9.11 테러를 통해 그동안 공항 보안 검색과 신원 확인 등에 허술한 것이 많았던 게 드러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안전 규정을 새로 정비하고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과 공포심, 혐오 정서가 팽배해진 것도 9.11 테러가 남긴 후유증입니다.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진 곳인 그라운드 제로에는 현재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롯해서 9.11 추모 기념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9.11 테러로 미국의 경제는 일시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금방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한 희생자가 40%에 달합니다. 또 당시 최악의 참사를 목격한 뉴욕 시민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미국인이 테러의 공포와 불안, 우울증 등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재집권.
오사마 빈 라덴 체포와 거점 파괴를 통해 다시는 미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했던 아프간 대테러 작전은 그러나 미국의 행정부가 네 번이나 바뀌도록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고 과도 정부를 거쳐서 민간 정부 출범까지 도왔지만 아프간의 복잡한 내부 갈등과 부패, 탈레반의 득세와 계속되는 위협 등으로 좀처럼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2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2021년 5월까지 아프간 주둔 병력을 전면 철수하고 탈레반은 아프간이 테러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들어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9월 11일까지는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전원 철수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탈레반은 빠르게 득세했고 8월 15일 카불 함락과 함께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또 민간인 공수작전 중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공격하는 등 중동에 다시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 아무런 성과 없이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주년을 맞은 9.11 테러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에서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분열문을 즐겨 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흔히 사용하는 it 분열문, it, it으로 시작하는 it 분열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oday I want to begin by asking you to examine two sentences and compare their meanings.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개의 문장을 검토하고 그 뜻을 비교해 달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Are the meanings the same or different?
두 문장의 뜻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문장 들어보시죠.
Sammy ate the pizza.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어떻게 생각하세요?
The answer is this. The first sentence, Sammy ate the pizza, is just a simple statement of fact.
대답은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 세미가 피자를 먹었습니다는 그냥 사실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ut in the second,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The speaker is emphasizing that Sammy did the action, not some other person.
하지만 두 번째 문장, 피자를 먹은 사람은 세미였습니다. 여기서는 화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미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t is an example of a cleft sentence.
이게 분열문의 예입니다. 분열문, cleft sentence. 분열문은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인 문장을 두 부분으로 쪼개서 만든 문장을 말합니다. 분열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it 분열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In it clefts, like the pizza example, the emphasized information always appears after the verb be.
It 분열문에서는 피자 예문처럼 항상 비동사 뒤에 강조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문장 구조는 대체로 it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강조하는 정보 순입니다.
Most it clefts use the past tense of be and begin with the words it was, like in the pizza example, and this next example.
대부분의 it 분열문은 비동사 과거형을 사용하며 피자 예문과 다음 예문처럼 it was로 시작합니다.
It was the girls who won the science prize.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그 소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어떤 다른 그룹이 아니라 그 소녀들이 과학상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차례로 들려드릴 테니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Sammy ate the pizza last night.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It was the pizza that Sammy ate last night. It was last night that Sammy ate the pizza.
세미가 어젯밤 피자를 먹었습니다. 피자를 먹은 사람은 세미였습니다. 어젯밤 세미가 먹은 것은 피자였습니다. 세미가 피자를 먹은 것은 어젯밤이었습니다.
Sammy ate the pizza last night.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It was the pizza that Sammy ate last night. It was last night that Sammy ate the pizza.
Listen for cleft sentences the next time you hear English being spoken and ask yourself what information they are emphasizing.
다음에 영어 분열문이 들리면 그들이 강조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 분열문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